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컴퓨터 스크린으로 지금 모니터를 프로젝터를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오벳 에돔의 노래입니다. 어제는 저희들의 믿음의 선조인 모세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세가 그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불렀던 그의 신앙의 노래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벳 에돔이라는 한 믿음의 선조가 그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7, 8년 전에 중국에 선교 봉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앤드류스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중국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풍습들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풍습은 이 집집들을 방문 다니면서 집의 문 앞에 아주 커다란 글자들을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복자를 가는 집마다 빼놓지 않고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어떤 집에는 이런 복자를 여러 개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은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 뜻은 복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그리고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이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성경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축복 주시는 이야기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사실 인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축복을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오벳 에돔이라는 한 신앙의 선조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한 400번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축복하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믿음의 선조는 성경상에서 사실 몇 번 등장하진 않습니다. 약 세 번 정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 오벳 에돔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세 달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온 집을 복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만 복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온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12절에 의하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인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저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 모든 소유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부자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세 달과 있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축복하셨습니다. 26장입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레덴이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축복하셨음이며 그리고 8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오벳 에돔뿐만이 아니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들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까지도 다 축복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성경에서 딱 세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성경이 보증하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벳에돔의 삶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벳에돔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실 이 오벳에돔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 오벳에돔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더라도 이 오벳에돔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6장에서부터 이 오벳에돔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펼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사무엘하 6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의 핵심 언은, 키워드는 법궤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은 이 법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셨습니다. 법궤에는 쉐키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인 쉐키나가 이 법궤 그 그룹이 체루빔이 그 법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에는 그 하나님의 호위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영광이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민족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벳의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하게 되고 블레셋 민족들이 법궤를 탈취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곳 아벡에서부터 아스돗이라는 땅으로 그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있는 한 그들이 숭배하는 신인 다곤의 신전에 그 법궤를 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사람들이 그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보니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무너져 있는 것을, 부서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가 두려운 나머지 이 법궤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접경 지역에 있었던 이 가장 끝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의 가장 변방이었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귀중히 여기는 법궤가 자신의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모든 동네 주민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즉시로 독종이 발하여서 거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었던 5만 명이 그 즉시로 죽게 됩니다. 이 블레셋 민족들은 이 법궤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벳세메스 바로 옆 동네였던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진영과 이 블레셋 진영의 거의 경계였던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통치하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던 이 법궤가 그 이스라엘의 변방 기랏 여아림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왕 다윗이 즉위를 하게 되고,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6장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뺀 무리 3만 명을 모읍니다. 뺀 무리입니다. 선택받은 무리들, 정치, 재정, 경제, 문화, 사회의 귀빈들 3만 명을 모읍니다. 그 3만 명과 함께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갑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심이 그 법궤로 향하여 있습니다. 그 기랏 여아림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집례하던 사람이 바로 20년 동안이나 그 법궤를 모셨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그리고 아효였습니다. 우사가 그 법궤를 모셔오는 그 예식의 선봉장에 섭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심이 그 법궤로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 지역에 이를 때에 소들이 뛰므로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소들이 뛰므로 이제 법궤가 떨어질 뻔하자 이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곳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사가 궤 곁에서 죽은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3만 명의 이스라엘의 귀빈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그 예식을 집례하던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마저도 그 용감한 다윗마저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하면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장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귀빈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이 법궤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선뜻 나서서 내가 이 법궤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 법궤를 그대로 둬야 할지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야 할지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감한 장수 다윗마저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 오벳 에돔입니다. 이때 가드 사람, 가드라는 한 시골 마을에 살던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겨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좌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낀 다윗은 그 우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어떠한 죄가 그 형벌을 그에게 또한 그 우사와 같은 그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그 법궤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우사와 같이 죽을까 두려워 감히 그 법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떨어진 법궤를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냥 멈춰있는 그 법궤를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오벳 에돔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오벳 에돔은 기뻐 뛰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 그 거룩한 상징을 환영하였다. 내가 혹시 그 법궤를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는 않으시겠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옮겨간 것이 아니라 기뻐 뛰며 환영하며 그 법궤를 옮겨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의가 이제는 가드 사람과 그 건속과 그의 집에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법궤가 그들과 잘 지내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사와 아요가 끄는 그 법궤로부터 이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심이 이제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세 달 동안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세 달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축복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을 축복하셨다라는 단 한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단지 석 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의 온 집을 축복하셨고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셨고 그의 재물에까지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비나답은 축복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큰 아들인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단지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뿐인데 오베데돔은 단지 3달 동안 이 법궤를 모셨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에까지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 오베데돔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갔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이 법궤가 3개월 후에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법궤가 나올 때에는 이 오베데돔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학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모든 소유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주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백만장자가 아마 억만장자가 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사실은 과연 이 아비나답과 이 오벳에돔에게는 둘 다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들이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오벳에돔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찾은 첫 번째 힌트는 역대상 26장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26장을 통해서 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입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의 족속 아삽의 자손들 중에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와 그리고 고래의 아들 이 고라의 족속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 중에 한 명으로 이 오벳에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이 오벳에돔은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이 고라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이 출애굽기 6장에서는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이 있었고 므라리가 있었고 그리고 게르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핫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이스할이었습니다. 이스할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를 한번 이런 족보를 이 도식으로 표식해 보면은 이런 족보가 나옵니다.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또한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여러 자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분명한 사실은 이 오베데돔은 레위 자손이었다는 것이고 고핫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이 고핫 자손이었다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맡기신 특별한 임무는 바로 그 성전의 기구들을, 그 성소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모두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레위인이 레위인으로 살기를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벳에돔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레위 지파 사람임을, 그리고 자신이 고핫의 자손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가 바로 이 법궤를 옮겨가는 일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으로 살기를 포기한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법궤를 내가 옮기겠다라고 한 그것은 그의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수레에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여서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힌트는 고라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고핫지파 사람이었고 그 법궤를 옮기도록 하나님께 택함받은 고핫지파였고 또한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고라의 시라는 표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시라는 표제를 붙여진 많은 시편의 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시라는 시편들은 또 다른 말로는 성전 사모곡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사실 고라는 성전에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 지파는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멋있는 임무를,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고라의 지파 사람들은 성소의 무거운 짐들을 운반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나르고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는 조금 덜 멋있어 보이는 임무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이 고라의 지파 사람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 성소는 고라 지파에게는 어떤 조상들의 아픈 추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들은 끝까지 성소에서 문지기로 그리고 성소의 그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임무들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지파의 사람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라 지파의 많은 시들 중에 성전 사모곡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많은 시들 중에 하나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고라 자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오벳 에돔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오벳 에돔의 삶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시편 84편의 내용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84편을 오벳 에돔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그 성소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다시 한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큰 소리로 힘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독립된 조국의 문지기로라도 살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고 그는 그의 일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향한 그의 간절한 염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성소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특히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 문지기로라도 거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소원이 오벳에돔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3개월 동안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이후에 이 오벳에돔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3개월 동안 모신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행적을 보여주는 구절이 역대상 15장 16장입니다. 이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3개월 동안 그 이후에 그 백만장자가 된 그 이후에 그 축복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 오벳에돔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이제는 드디어 다윗의 성으로 그 법궤를 이제는 옮겨옵니다. 이제는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드디어 모셔갑니다. 이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16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이때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는 그 예식의 찬양대 장은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가랴였습니다. 부찬양대장은 스가랴와 여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그리고 함께 찬양하던 찬양대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따라서 가드라는 시골 마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 많은 찬양국, 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많은 찬양대원들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이스라엘로 이사한 이 오벳에돔은 잡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이 당첨된 잡에 대해서 역대상 26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드디어 이제 다시 레위인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뽑고 이제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역대상 26장의 장면입니다. 각 문들을 지키기 위하여 성소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는 성전의 문지기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혀서 문지기로 당첨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은 남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당첨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그보다 조금 더 나쁜 성전의 곡간을 지키는 문지기들로 당첨되었습니다. 당첨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벳에돔은 성소의 문지기로 당첨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은 백만장자였습니다. 억만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부자였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드 땅에서 큰 집 짓고 하인들 많이 부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만장자인 수위, 문지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벳에돔은 그가 받은 그 많은 축복들보다 그 많은 축복들보다 재물들보다 그 재물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물려주기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가장 소중했던 신앙의 유업을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물려주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혼자만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성소의 문지기로 곡간의 문지기로 당첨시켰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그 많은 축복들보다 그 많은 재물들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더라도 이 오벳에돔 축복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오벳에돔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오벳에돔은 그 이후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지 못해서 기숙사의 방장을 한 번도 못 해보다가 저도 드디어 신학과 4학년 때 방장이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방장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직위였습니다. 저 드디어 방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제 밑으로 방원이 두 명이나 들어왔습니다. 1학년 신입생 한 명과 2학년 그 학생이 한 명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그 저희 방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온 신학과 1학년 신입생이 아침에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또 다른 방원이 그 아이를 깨우느라고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1학년 학생들에게 신학과 생활이 그 하나의 학점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몇 번 이상 빠지면은 페일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아침마다 깨우느라고 그 고역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방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방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샤워도 잘 하지 않는 친구였는데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맨날 꾸깃꾸깃하게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던 이 청년이 옷도 아주 반듯하게 다려입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고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그 친구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면은 점호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점호에 참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밤 한 12시가 되어서 이제 자려고 누워있는데 불도 끄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12시에 그 방원이 하루 종일 안 보이다가 12시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조용히 들어왔으면 잘 것이지 불을 켜고 저희를 다 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학과 1학년 학생이. 그리고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님과 함께 살고 계셨고 어머님은 저기 멀리 산골 마을에서 할머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5월 그 날이 5월 5일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었죠. 그 어린이날 그 어머님을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렇게 멋있게 준비를 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다닌 곳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좋은 곳들만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것, 정말 좋은 것들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의 요점이 그 어머님이 하루 종일 사주신 그 옷들, 가방, 그리고 그때 당시에 MP3 플레이어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유행하는 최고 좋은 MP3 플레이어를 목에다 걸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신고 원래 신발 벗고 다니는 데인데요. 그 신발 자랑하려고 그 신발을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 두 손에 주렁주렁 그때 당시엔 롯데백화점이 제일 그 유명하고 좋은 백화점이었는데 롯데백화점 쇼핑백이 양쪽에 여러 개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입고 간 옷이 바뀌었고 신발이 바뀌었고 모자가 바뀌었고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그 아이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생활하시는 그 어머님이 돈이 있으시면 얼마나 있으실지. 그런데 그 아이에게 최고의 것들로만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들만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들만 입히기 원하셨습니다.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그 어머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옷이었고 그 어머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신발이었고 모자였고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이러한 하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가장 좋은 것을 베풀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곳들로만 인도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우리를 안아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아들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물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백만장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그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의 문지기로라도 사는 것이 그게 삶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20편 84편의 이 노래가 정말로 이 오벳 에돔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언해주는 노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를 항상 찬송하리이다. 어머님의 품에 안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어머님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품에 안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품에 안긴 아이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제일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어머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장막을 그토록 사모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소의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내년 2013년도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직분으로 당첨되셨습니까? 그 축복을 받아 감당하시며 누리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라도 봉사하는 것이 나의 축복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어마어마한 저택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봉사하는 것이 백만장자로 천년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실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가장 좋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애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오벳 에돔의 노래가, 이 고라 자손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신앙의 노래가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